실시간 스트리밍이 시작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창이 안 떴군요. 뭔가 좀 잘못됐는데. 동기화가 안 돼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봐. 안 됐지? 현재 10명 시청 중. 제가 잠시 계정 여러 개라서 좀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현재 32분. 제가 1분간 계정 착오로 잠시 헤매고 있습니다. 랜디 로저님, 그레이스 박님, 이선혜님, 정미광님 반갑습니다. 현재 14명 시청 중. 뭐, 최근 뉴스가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것도 별로 없는데. 유일하게 떠는 뉴스가 왜 문재인 지지율이 안 떨어지는가. 환장하겠네. 어떻게 이게 뉴스가 될 수가 있냐고. 이제 한국일보, 아무리 흔들어도 삼겹 방탄. 뭔 개수작이냐고. 환장해요, 환장해. 아니, 사람을 찔러놓고, 왜안 죽었지? 이런 뉴스를 때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왜안 죽었지? 하기 전에, 왜 찔렀지? 이거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콱 찔렀는데, 찔렀다는 뉴스를 이야기 안 하고, 왜안 죽었지? 그 뉴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나무에 올려놓고 흔들었다. 아무리 흔들어도, 그러면 흔든 놈이 누구냐고. 지들이 흔들어놓고, 흔들었다는 뉴스는 없는데, 안 떨어진다는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야. 자기들 먼저 흔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 방송을 하고, 제가 흔들었습니다. 제가 찔렀습니다. 제가 문재인 죽으라고 난도질을 했는데 안 죽네요. 이렇게 자기 반성부터 해야지. 환장할 놈들. 네, 고명님 출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서현님, 어서오세요. 네, 화면에 특별히 이상이 없는지 보고, 소파가 좀 정리가 안 되어 있군요. 제가 좀 시간이 쫓기느라고 허둥지둥했어요. 30분이 지났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한국일보 황당기사, 아무리 흔들어도 삼겹방탄. 비슷한 뉴스가 제가 한 다섯 군데 본것 같아요. 중앙일보도 꼭 가세하고, 문화일보, 뭐, 연합뉴스, 다 비슷한 뉴스가 한 번씩 나오는데, 최근에는 중앙일보, 수두룩한 문 악재에도 지지부진한 제1야당 지지율, 왜? 황당한 놈들, 황당한 놈들.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 게 최근 일이냐고. 지금 보면, 8월, 넷째 주 30%, 지금 28.7%, 별로 안 떨어졌네. 1% 떨어진 것 가지고 1.4% 떨어졌네. 한달반 동안 1.4% 떨어진 게뭐 떨어졌다고. 참. 이 양반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돌격대로 나서서 문재인 죽이기를 하면 그만큼 이 국힘당 지지율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올라가니까 사과방송을 조중동이 국힘당에 사과방송을 하는 게 이런 식이야. 근데 절대 자기들 지지율 떨어진 진짜 이유는 절대 말 안 해요. 이게 다 진중권 때문이라고. 몰라서 그래? 다 알잖아. 진중권 꼬북 노릇을 하니까 민경욱이 말 잘했어. 진중권이 국힘당의 상왕이라 상왕 정치를 하고 있다. 언제부터 진중권이 국힘당의 왕이 되어버린 거야. 상왕이 됐어. 태상왕이야? 섭정이야? 진중권이 섭정하고 있어? 아, 뻔히 이게 알면서 개수작을 하고 있다고. 어떤 신문도 진실을 이야기 안 해요. 민경욱이 혼자 진실을 얘기했어. 국힘당 당원도 아니잖아. 국힘당 세력 중에 유일하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민경욱이라고. 이게 무슨 꼴이냐고. 홍준표도 지금 이따 불고 있어. 딱 한 명, 민경욱 혼자서 유일하게 양심 바른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 거야. 차라리 민경욱을 국힘당 대표를 하라고, 총재를 하든가. 아니, 민경욱이 오늘부터는 국힘당 대통령 후보야. 난 민경욱을 지지하겠어. 민경욱 화이팅! 유일하게 민경욱이 진실을 말했어요. 이게 다 진중권 때문이다. 진중권을 상황으로 섬기고 있으니 꼴이 우습게 된 거지. 아니, 제1야당이라는 게 할 일이 없어서 야당 지지자도 아니고 진중권이 언제부터 야당 편이었냐고. 왜 주준 거 아니야. 더 웃긴 거는 태영호 띄우고 탈북자, 월북자 띄우고 서민 띄우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태영호, 월북자 이 사람들은 다 그 국힘당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태영호는 공산당이라고. 언제부터 공산당을 섬기고 있냐고, 국힘당이. 국경 넘어오면서 만세 한번 물으면 남은 사람 됩니까? 공산당은 죽어도 공산당이에요. 사고방식이 공산당이고 한국에 와도 안 바뀌어. 그 사람 민주주의를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라는 게 이게 한두에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민주주의가 한두에 배워서 되면 아프리카 나라를 다 민주화 됐지. 왜 일본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냐고. 저 우간다, 짐바브웨 가서 막 르완다 가서 콩고 이런 데 가서 민주주의 하는지 한번 봐. 안 돼.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나라가 열 손가락 안에 들어요. 열 손가락. 200개 국가가 있는데 그중에 10개 국가 정도가 제대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브라질 뭐 이런 나라 민주주의 아니에요. 멕시코 뭐 이런 나라 그 깽들이 지배하고 있지. 깽 민주주의냐?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거의 미국의 일부라고 보고 제대로 민주 정치를 한 나라가 많아야 10대 개고, 동유럽, 뭐, 폴란드, 뭐, 벨로루시, 이런 나라, 민주국가 아니에요. 도대체 어디 민주국가가 있냐고. 왜전 세계에 민주주의가 없을까? 민주주의를 쉽게 한두 해 해서 학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공부해야 돼. 태용하고 한국에서 한 30년 살면 이제 민주주의가, 이렇구나 하고 감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태영호 같은 공산당을 상전으로 섬기고 있고, 기생충, 서민, 진중권, 월북자 다 국힘당 반대 세력인데, 자기들하고 안 맞는 반대파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김경수가 아니라 그, 누구죠? 대구에 있던 그 양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막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민주당 절대 그, 반대파에 있던 사람을 우리 당의 그 대표로 스카우트하거나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김종인은 뭐 어쩔 수 없이 위기 때 급한 불 끄라고 데려온 거고, 절대 그 국힘당 세력을 전향했다고 해서 우리 쪽에서 떠받들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나라당에 몸 담았던 사람들, 미통당에 몸 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은 조금 뭔가 우리 쪽에 가담한다고 해서 당대표 시켜주고 대통령 시켜주고 이거 절대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저쪽에 몸 담았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찍어내야 돼요. 일회용으로 이용할 수는 있어. 왜냐면 선거라는 것은 협상을 하는 거니까 잠시 이용할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그 민주당 머리 꼭지 위에 올라가면 당이 망해요. 그래서 국힘당이 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명박 원래 국힘당 사람 아니야? 박근혜 원래 국힘당 사람 아니야. 꼬다운 외주를 준 거야. 외부에서 수입한 거라고. 갑자기 데려온 거죠. 자기들이 이제 인물이 없으니까. 이회창, 이회창도 원래 국힘당 사람 아니야. 그냥 김영삼 부하라고. 김영삼은 원래 보수 정당도 아니고 나중에 보수로 변절한 거지.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정통 보수 세력의 적자가 누구냐고. 없어. 다 구워온 거예요. 네. 진보 쪽 사람들을 보수 쪽에 계속 이제 스카우트 해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단기적으로는 뭐 바뀔지 모르지만 절대 그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간 설계 다 내준다고. 이제 간도 설계도 없는 당이 돼버린 거예요. 진중은 똘마리가 된 거야. 그래서 국힘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진중과 똘마리가 됐기 때문에 민경욱이 지지를 말했다고. 근데 왜 언론은 이 지지를 아무도 이야기 안 하냐고. 다 거짓말만 하고 있어. 뭐 한국일보, 중앙일보, 무슨 일보 전부 거짓말이죠. 국힘당이 지지율 떨어진 이유는 진중권 따라다니다가 망신을 당한 거예요. 꼴이 우습게 돼서. 그러니까 국힘당 지지자 보기에도 진중권 딸랑이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창피해. 진중권아 우리 살려줘. 진중권아 부탁해. 진중권아 국힘당을 구해줘. 이러고 있다고. 와, 자기들 힘으로 이게 싸워 나가야지. 진중권한테 아약 떨고 있어. 아이고, 한심한 놈들. 예, 다음 곡지는 이상돈의 혁신. 이 양반도 웃긴 양반인데, 제가 이제 관상을 보진 않지만, 가끔 첫인상이 안 좋다 하면 괜히 나한테 찍힌 사람이 있어요. 안희정. 안희정 좋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첫인상이 나한테 찍혔어. 그래서 노무현 때부터 제가 안희정 조심해야 된다. 저 양반 뭐가 좀 수상해. 이건대위. 이 양반도 첫인상이 나한테 찍혔어. 뭐, 내가 꼭 관상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닌데. 근데 제일 재수 없는 관상 중에 하나가 이상돈. 아, 이 양반은 관상이 엄청 재수가 없어요. 관상이 나쁜 게 아니고 관상이 좋은 사람이야. 근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재수가 없는 관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관상으로 보면 옛날에 그 한나라당의 맹현규 그 양반이 제일 관상이 좋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싫어하는 관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관상이 아니고. 얼굴 생긴 게, 간사하게 생겼다. 일단, 기생충 서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냥 못생긴 거지. 재수없게 생긴 건 아니에요. 하는 말이 재수없으니까, 욕먹는 거지. 그냥, 영화라고 하면 조연,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상돈 같은 사람은 영화라고 치면, 진짜, 영화에 딱 그런 악역이 가끔, 나오는 수 있어요. 이경영인가?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성범죄 저질러서 한동안 영화에 안 나오다가 악역으로 가끔 나오는 분이 있어요. 이미지가 딱 그런 양반인데. 네. 이상돈 이 양반은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싶으니까 옛날 자기하고 같이 놀던 김종인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동서 춤추소. 이 말이 뭐냐면 자기가 춤을 추고 싶은데 갑자기 자기가 나서 막 춤을 추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동서한테 동서 춤추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상돈은 자기가 대선 후보로 나가고 싶은데 정인아 네가 먼저 와서 자리 깔아놔. 내가 갈게. 뭐 이러고 있어 지금. 와, 웃겨버려요. 이상돈 이 양반 노리는 것은 김종인이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개망신 당하고 잘려나가면 자기가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제가 봤을 때. 생긴 게 관상이 생겼잖아. 관상이 이렇게 더러운 사람 처음 봤어. 근데 관상학적으로는 괜찮은 관상이에요. 저한테 찍겠다는 거지. 아주 잘생긴 얼굴인데, 제가 원래 미남을 질투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생긴 게 딱 보면 오장육부가 뒤집어질 만큼 재수없게 생긴 인간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 양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은 절망적이야. 이상돈 주장은 국민의힘은 전혀 성산이 없다는 얘기지. 그런데 왜 아직도 국민의힘에 미련을 갖고 막 김종인이가 돼야 된다 그러고 막 개수작을 하고 있느냐고. 국민의힘이 찍힌 이유는 국민에게 찍힌 이유는 늙은 노인당이 되어서 그런데 계속 노인 후보를 내세우면 계속 꼴이 우습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민주당이라면 뭐 이낙연 대표가 나이가 많아도 그 안에, 세력 안에 젊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국힘당은 노인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이 세 사람하고 각각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나봤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과 식사하며 담소 나누는 것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안철수다. 이 얘기가 뭐냐면 아스퍼그라는 거예요. 아스퍼그. 내가 딱 봐도 안철수 아스퍼그잖아. 그래서 제가 안철수 조금 귀여워하는 이유가 귀여워. 아스퍼그들이 원래 좀 귀여워요. 근데 모르는 사람과 대화 잘 못하는 게 아스퍼그야. 왜 대화를 못하냐면 상대방한테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냐면 원래부터 그 상대방 눈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상대방 얼굴을 정면으로 안 보기 때문에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게 딴 데 보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돈이 안철수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게 자세히 보면 좀 아는 사람들 보면 아 이게 아스퍼그라는 얘기구나 하고 아 그렇구나 감이 오는 얘기. 제한테 딱 들키죠. 예. 네. 그 정도 이야기하고 다음에는 촌놈들의 대비소동. 중국이 BTS를 맹비난한다 그랬다가 오늘은 또 중국에서 정색하고 그러지 마라 하고 지금 중국 공식 매체에서 수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황구시보라고 있는데 그게 아마 이 돌격대야. 그래서 황구시보에서 먼저 이 문을 띄우면 뒤에서 다른 신문들이 하고 헛기침을 해서 제재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중동이 이 중국이 BTS를 공격한다는 것을 문재인을 깔려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 BTS를 띄웠는데 병력도 뭐 해결해 주자 이렇게 말을 꺼냈는데 중국에서 BTS를 공격한다. 왜 여당은 BTS를 안 도와주고 뭐 하냐. 이 말 나오자마자 이 중국이 BTS 가지고 한국 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내부 단속을 하고 있다고. 거기서 다음 그 초기 화면에 나란히 나왔어요. 두 번째 기사는 중국이 BTS를 공격하고 있다. 그 위에 기사는 중국이 BTS 공격하지 말라고 단속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나란히 나왔어. 황당한 거지. 그러니까 그 중국은 지금 이제 이 BTS가 중국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중국 네티즌들이 괜히 그 중국 체제에 불만이 있으니까 그걸 우회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왜 중국 당국이 네티즌들을 한국을 공격을 못하게 단속하냐면 까놓고 이야기하자고 중국 네티즌들이 BTS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BTS를 이용해서 시진핑을 공격하고 있는 거야. 욕알아야 돼요. 시진핑에 불만이 있는데 욕할 수 없잖아. 그럼 BTS를 공격하는 거야. 원래 사람이 그런 거라고. 자기가 공격하고 싶은 사람을 못 건드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고. 그래서 중국 네티즌들이 BTS를 공격하도록 계속 방치해버리면 그 불만이 전부 시진핑한테 간다는 것을 중국이 이 공영 매체들이 알고 있어요. 그 모를 정도로 바보가 아니야. 다시 말해서 중국 네티즌들의 BTS 공격은 방탄소년단 공격은 시진핑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사회든 그 촌놈들이 이제 대비할 때는 한바탕 흔들어 놓게 돼 있어요. 어느 뭐 동호회뿐만 아니라 뭐 시골 바닥뿐만 아니라 뭐 조폭이나 양아치든 어느 바닥이든 그 촌놈들이 딱 대비할 때는 일단 소동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대비했다는 것을 그 바닥 사람들 전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 국제사회에 대비하는데 신고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한번 저질러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 중국을 쳐다보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뭘 저질러야 전 세계가 중국을 한번 쳐다볼까? BTS를 때리자. 트럼프 때려봤자 뭐 반응이 없고 만만한 게 BTS다 해서 중국 네티즌들이 BTS를 한번 때려보려고 하는데 시진핑이 얘들아 그만해라 하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중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될까 봐. 그러니까 중국은 그 국제사회 좀 얻어맞아도 신고식 치고는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은 앞으로 당분간 국제사회에서 얻어맞을 짓을 계속 할 겁니다. 매를 번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더 이익이야. 다시 말해서 얻어맞더라도 신고식을 요란하게 하는 게 존재감을 과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죠. 네. 이 BTS 사건 제가 봤을 때 별거 아닌데 기레기들이 일을 키운 거예요. 네, 다음 곡기는 변희수 하사의 경우. 제가 이 뉴스를 뭐 자세하게 보진 않았는데 변희수 하사라는 분이 남성인데 군 복무 중에 중국에 가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냥 뭐 당당하게 계속 복무하게 해달라 하고 이제 요구를 하니까 군에서는 당연히 이 양반을 잘라버렸죠. 네? 우리 군대라는 조직이 그래요. 이런 것을 보수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의사결정을 하면 안 돼. 관례, 선례를 만들면 안 돼. 그래서 만약 변이수 화살을 군에 복무하게 허용을 한다 해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와야지 군에서 자의적으로 그걸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비난이 군에게 갈 건데 군이 이 진보적인 결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군이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왜 군이 그 보수적인 판단을 하냐 그러는데 군은 원래 이 보수적인 판단을 하는 보수가 아니고 보수적이라는 거죠. 이 보수 이데올로기하고 상관없이 정치적 진보 보수하고 상관없이 이런 것은 보수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다. 다시 말해서 군이 사회를 트렌드를 이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회가 먼저 변하고 군에게 변해라 이렇게 해야지 군이 사회보다 먼저 변하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것은 안보를 해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대 여성이 지하철에서 나체쇼를 벌였다 그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군대라는 게 굉장히 특수한 조직이라는 거죠. 군대는 법제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야. 추미애 아들 경우도 그런데 왜 이 법대로 안 하고 그렇게 하냐. 군대는 원래 법대로 안 해요. 군대는 뭐로 하냐. 명령대로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일반 사회의 규칙은 명령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고 군대는 아니 일반 사회는 법제도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고 군대는 명령에 의해서 돌아가는 조직입니다. 다른 조직이라는 거 원리가 달라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들은 군대 안 간다고 생각하는데 가요. 여자들은 군대 갑니다. 왜냐? 이 한반도 안에 다 군대야. 북한의 그 미사일이나 폭탄이 떨어질 수 있는 낙하 지점 아니 전부 군대예요. 여러분 군대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폭탄이 떨어질 수 있는 범위 안이 다 군대라고. 이미 여러분 군대 와 있는 거야. 군대 살고 있는 거라고. 다 막사야 지금.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아 남자들은 군대가 우리는 군대 안 가 좋아 좋아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미 복무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법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군대의 작동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지나간 자동차 징발해버려요. 차가 막 있어. 차가 가는데 스톱 내려 차 뺏어가버려 군대가. 그러면 이제 법을 가지고 따진다고 막 소송 걸어가지고 왜 내 차를 뺏어가냐 그걸 징발이라고 그러는데 군대에서는 그냥 징발해버려요. 그걸 누가 하냐 대장이 하는 거야. 그럼 대장이 뭘 근거로 하냐 자기의 판단으로 하는 거예요. 대장이 이렇게 하면 전쟁에 이기겠다고 생각하면 자기 판단으로 민간인의 물자를 징발해버려요. 사람도 징발해버려요. 사람도 지나간 사람 이리 와. 그래서 6.25 때 그랬잖아요. 대구 시내에 돌아간 사람,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 다 군대 가버렸어. 그러니까 대구 시내 길바닥에 군인들이 쫙 깔려서 지나간 사람 다 군으로 징집해버린 거예요. 6.25 때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실전이 벌어지면 한반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 강아지도 징집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강아지 이리 와. 군견으로 발탁. 이게 군대의 작동 원리라는 거예요. 법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군대가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 명령에 의해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이길 수만 있다면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왜 군대에 안 갔냐. 대장이 소집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소집권이 있어.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재가를 하고 이 참모총장이 결정을 하면 여성들에게도 징집장을 영장을 날리면 그대로 징집되는 거예요. 이게 법 위에 있는 논리예요. 그래서 실전이 벌어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는 왜 여성들을 군대를 안 갈까? 그 대장이 징집을 안 하기 때문이다. 왜 징집을 안 하냐? 안 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게 이익이냐? 여성들이 군대에 있으면 남자들이 열심히 안 싸운다는 거죠. 이런 일이 언제 벌어졌냐면 그 미국 남북전쟁 때 벌어진 일인데 북군의 군대가 남부의 그 후방을 휩쓸어버리니까 남부의 군대가 다 탈영을 해서 자기 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총도로 싸우려면 후방이 안심돼야 돼요. 후방에는 내 가족들이 잘했다 이러면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는데 후방에는 내 가족들이 지금 양키들한테 틀리고 있다. 양키들이 지금 조지아주로 휩쓸고 있다. 그러면 군인들이 총 던지고 다 집에 가버려. 그래서 군에서 아 여성들을 군대를 보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왜 여성들을 군대 가냐. 이스라엘은 병력이 너무 없어서 여성들도 군대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실전 상황에서는 여성이건 강아지건 소건 말이건 다 징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징집되어 있어요. 한반도 안에 있으면 다 폭탄이 날아와. 그럼 이미 징집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군대의 작동 원리라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이 변희수 하사는 자기는 뭐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군대 간 사람 다 억울해요. 저도 억울해요. 저 8,700원 받고 일했어. 제가 군대 갔을 때 첫 월급이 8,700원이었어요. 요즘 누가 8,700원 받고 일하냐고. 월급 8,700원이 뭐야. 87만 원도 아니고 8만 7천 원도 아니고 8,700원. 굉장히 억울하지. 다 억울한데 나만 혜택을 보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병제로 가야 돼요. 아니면 여자도 군대 가든가 이스라엘처럼 여성도 남성하고 똑같이 군복무를 하게 하든가, 아니면 그 모병제를 해서 자기 원하는 사람만 군대 가거나, 그렇게 하면 변이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하면 뭐 성소수자도 복무할 수 있게 이 제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여기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론전에서 이겨야 돼. 다시 말해서 국민을 설득해야 된다고. 국민을 설득해서 국민들이 아, 성소수자도 복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왜 그러냐. 나는 군대 갔을 때 애인이 군대 못 와가지고 애 먹었는데 자기는 남자들하고, 성소수자는 여자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남자들하고 같이 복무하겠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제대해서 따로 여군에 입대하면 그건 다른 여군하고 차별이지. 다른 여군은 시험 쳐서 가는데 자기는 공짜로 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많은 남자 군인들도 자기 여자친구와 같이 복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소수자가 남자 부대에서 복무한다는 것은 남자가 여군 부대에서 복무한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 남자도 여군 부대에서 복무하게 해주고, 성소수자는 남자 부대에서 복무하게 해주고, 그럼 형평이 맞지. 그래서 이 국민 여론을 바꾸기 어렵다. 지금 봤을 때 한 6대 4 정도로 이 성소수자를 군복무를 국민이 반대하고 있어요. 이 여론을 돌려놓으려고 루더쇼를 했다. 그래서 루더쇼를 보고 국민이 생각이 바뀌어서 아, 성소수자도 입대하는 게 맞다. 성소수자는 남자 부대에서 남자하고 같이 근무하는 게 맞고, 남자 군인들은 여군에 들어가서 여자 하사관하고 같이 군복무하는 하고 얼마나 좋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은 다수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제발 때 이 모병제로 가기 전에는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남북 통일제는 해결 안 돼요. 남북 통일되면 해결될 거야. 왜냐하면 군대란 조직 자체가 억울한 조직이기 때문에. 군대 가는 사람 다 억울해. 억울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래서 나만 억울할 수 없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게 다 억울한데. 원래 군대가 그렇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고, 다음 이야기는 인종차별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 부지사 부인이, 주지사 말고 부지사의 부인이 슈퍼에 갔는데, 마트에서 이상한 사람이,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냐! 하고 인종차별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막 자동차 올 때까지 계속 따라와서 계속 공격을 했다 그러는데, 그걸 이제 사진을 찍어서 막, 부지사라고 하면 총리 부인 정도는 아니고, 우리나라 보면 시장 부인 정도는 된다고 보는데, 미국은 주어의 권한이 크죠? 그래서 부지사라고 하면 주지사 밑에 부지사의 부인인데,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인데, 이상한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막, 니네 나라로 가, 이 깜둥아, 그러고, 대발도 피부가 까맣지도 않던데.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종차별은 원래 안 사라집니다. 물론 이제 겉으로 보이는 차별은 어느 정도 사라질 수 있지만 원리적으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왜 인종차별을 할까? 흑인을 미워해서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할 생각이 있는데 흑인 눈에 보인 거야. 다시 이걸 알아야 돼요. 원래 차별할 의도가 있어. 누굴 차별할까 딱 봤는데 흑인이 걸린 거야. 흑인이 제일 만만해. 그럼 흑인을 차별하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에서 누굴 차별하냐면 조선족을 차별해. 왜냐면 조선족이 제일 만만해. 그래서 누군가를 차별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입장에서 제일 만만한 사람을 차별하는 거지, 뭐 피부색 가지고 차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인종차별하는 사람들, 아, 차별하지 마시오. 그러면, 아, 내가 잘못 알았군요. 인간은 원래 평등하군요. 인간은 원래 평등한데 제가 잘못 알았어요. 백인만 인간이고 흑인은 열등한 줄 착각했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반성하고 인종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머저리는 지구에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 없어. 다 알고 차별하는 거야. 차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해도 된다 그러면 나 차별 안 해. 재미없잖아.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지. 그럴 때 뭐 수박소리, 참외소리 그거 왜 했냐고. 자기 집에 있는 밥을 막 소리하고 그러진 않아요. 꼭 나무 걸 소리하지. 왜냐? 그거 하지 말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규칙을 어길 의도가 있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하는데 그걸 지식인이 계몽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 안에는 권력 질서가 있어야 되고 강아지로 말하면 서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서열을 만들려고 해. 근데 사회의 방향성이 바깥을 향하느냐, 내부를 향하느냐. 밖을 향하면 외부의 적이 있기 때문에 내부가 평등해져요. 그래서 차라리 부시 대통령, 레이건 때 미국이 팽창주의를 할 때는 오히려 차별이 적었어요. 왜냐? 외부의 적, 이라크하고 싸우려면 제일 용감한 군대가 흑인인데, 흑인 병사가 제일 용감하게 싸우는데, 흑인 차별하면 흑인들이 이라크군하고 싸우겠냐고. 그때 영주권 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애들도 막 이라크 전에 파병해서 막 이라크 사람들하고 막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우는데 막 차별하면 흑인 병사들이 다 집에 가버릴 거 아니야. 나 전쟁 안 해! 그러고 막, 무하마드 알리도 나 월남전 안 해! 하고 집에 가버렸는데, 흑인들이 다나 전쟁 안 해! 하고 집에 가버리면 전쟁 누가 하냐고. 그리고 그때는 갑자기 뭐 애국 애국 하면서 흑인하고 친구야. 우리 흑인은 친해. 그러면서 막 나는 흑인 좋아해. 그런다고. 전쟁 끝나니까 이제 차별하는 거지. 그래서 차별하는 이유는 인간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화가 났느냐? 적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적이 내부에 있냐? 지도자가 적이 내부에 있다고 이렇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그 지도자가 누구냐? 트럼프지. 트럼프가 내전을 일으킨 거예요. 내전을 일으키니까 내부에서 흑인하고 전쟁을 하는 거야. 외전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같은 한국인끼리 남북한 전쟁하지 말고 차라리 일본하고 싸우자. 이게 이제 진보 쪽이고, 같은 내부의 적이든 만만하다. 일본은 좀 버겁고 북한이 좀 띠란 애들인데 좀 북한 좀 때려주자. 이렇게 가까운 데서 내부에서 적을 찾으려고 하는 게 보수고, 좀 멀리서 바깥에서 적을 찾으려고 하는 게 진보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내부에서 적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전라도가 적이다, 여성이 적이다, 성소수자가 적이다, 개의를 조져라, 특정 지역을 공격해라, 북한을 공격해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해 보이니까, 아, 여성하고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지, 성소수자하고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방향을 잘 잡고 외부의 적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걸 한 사람이 누구냐? 노무현이다. 그 노무현 뭐가 적이냐면 문명에 대해서 반문명, 열린 세력에 대해서 닫힌 세력, 차별하는 세력, 참여에 대해서 참여를 반대하는 엘리트 지식인들, 얘들이 적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한 주의가 열린 사상과 참여 사상이 있는데, 열린 사상은 그 반미, 반일, 뭐 이런 식으로 퇴행적으로 그는 좌파를 공격, 겨냥한 것이고, 참여 사상은 엘리트 우월주의, 엘리트가 진보를 장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진중근 같은 사람을 비판한 거예요. 그 노무현이 대중들을 전쟁에 동원한 거죠. 그래서 인종차별은 감기처럼 잠복해 있다가 계절이 바뀌면 또 나타나요. 일시적으로 인종차별이 이렇게 수면하에 잠복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라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원래 차별한 동물이야. 그래서 인간이 차별하는 이유는 자기 내부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어떻게든 분출해야 돼. 예를 들면 강아지들은 생후 한 1, 2년까지 굉장히 소동을 부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산책을 시켜주면 돼. 다시 말해서 에너지를 외부로 발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랄견이라고 그러죠. 지랄견 세 종류가 있는데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수나우저하고 또 누구더라. 하여튼 그 지랄견들이 집에서 말썽을 부리지 않게 하려면 하루에 3시간씩 산책시켜주면 돼. 골든 리트리버 같이 좋은 착한 개들도 원래 한두 살 때는 굉장히 못된 행동을 합니다. 방바닥을 다 뜯어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놈들이 소동을 안 피우게 할 수 있을까? 간단해. 힘을 빼주면 되는 거야. 어떻게 힘을 빼주냐? 하루에 5시간씩 산책을 시켜주라고. 그러면 집에 와서 그냥 피곤해서 자요. 가끔 여러분들 중에 아, 밤에 잠이 안 온다. 간단해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잠이 와. 그래서 이 꼴통들이 사고를 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너지를 빼줘야 돼요. 화풀이할 대상을 밖에 만들어줘야 돼요. 바깥에 가서 기운 빼고 오면 집에서 못된 짓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 강아지 길들이는 거나 사람 정치하는 건 똑같아요. 내부에는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를 외부로 발산하게 해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다친 정치를 하는 진중권 같은 좌파 또라이들은 어떻게든 잡아가두려고 해요. 내부에 딱 가둬놓으려고 해요. 꼼짝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말썽 부리는 강아지를 산책을 안 시켜주고 꽁꽁 묶어놓으면 말썽 못 부리겠지. 방 안에 가둬놓으면 지가 어떻게 말썽을 부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개집에 가둬놔도 개집을 다 물어뜯어요. 그래서 계몽주의 방법으로는 인종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외부의 적이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가상적이셔야 돼요. 그리고 가상적은 추상적인 거라도 상관없어요. 꼭 뭐 실제 존재하는 뭐 러시아가 적이다, 중국이 적이다, 우간다가 적이다 이게 아니고 사탄이 적이다, 사탄을 물었거라. 기독교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기독교의 가상적이 사탄이야. 그 사탄이 어디냐? 없어. 존재하지 않는 가짜적을 만들어서 사탄이 적이다. 막 화가 나 있어. 화가 나 있지. 이거 때려줘. 누굴 때릴까? 사탄을 때려. 사탄 진짜 저기 있어. 사탄을 막 공격해. 그럼 막 분풀이가 돼서 착해지는 거야.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이 착하다고. 교회 다닌 사람이 왜 착하겠어? 가상적을 열심히 공격하다 보니까 힘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이게 사탄이야.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런 걸 잘 만들어줘야 돼요. 디자인 잘 하면 돼. 네. 다음 곡지는 낙태죄의 문제. 이거 뭐 지난주에 이틀 전에 살짝 언급했던 문제인데 말이 나와서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놨어요. 여성은 낙태할 권리가 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게 뭐냐면 뭐 낙태 이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 사회가 맞대응의 원리에서 돌아간다. 맞대응. 맞대응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낙태죄 얘기했다고 하면 제가 낙태 전문가라서 아, 낙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무작정 낙태를 금지하면 옛날에는 이 애를 사산시켜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막 쫄라매. 엄청 쫄라매서 애를 죽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 뉴스에 그런 게 나오네요. 여고생들이 교실에서 막 아기를 사산했다. 뭐 화장실에서 아기를 사산했다. 제가 봤을 때 그거 의도적으로 사산한 게 굉장히 많아요. 왜 아기가 살아서 나오지 죽어서 태어났냐고. 아기가 죽어서 태어났다면 굉장히 많은 확률로 부모가, 엄마가 죽인 거예요. 그래서 낙태를 금지하면 엄마가 아기를 죽이게 돼 있다고. 조선시대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흥부 전에도 흥부 마누라가 아기 죽이려고 온갖 속방을 다 써봤는데 다 실패했어. 근데 이 방법이 기술이 많이 있는데 뭐 일단 뭐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아기가 떨어진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다리 부러지고 막 또 무슨 약을 먹으면 뭐 시멘트를 먹으면 아기가 죽는다 뭐 이런 이상한 위험한 게 있어요. 독약을 먹으면 아기가 죽는다 이런 위험한 민간요법을 시도하게 되기 때문에 산모의 건강을 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낙태의 권리가 여성에게 있대요. 여성이 이렇게 사산을 시도해버리면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태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 다음 얘기는 의사는 생명을 살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 직업이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그런데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의사가 낙태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위반한 거예요. 의사가 언제부터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되냐고. 이건 뭔가 좀 이상하지. 그래서 여성의 낙태 권리와 의사의 생명을 살릴 의무가 충돌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이제 디자인을 잘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임신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달 안에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한달 이상 끌었다면 그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거야. 한달 안에 의사결정을 해서 낙태를 할지 낙태를 하지 않을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이걸 무한정 허용하면 안 돼요. 무한정 허용하면 굉장히 피곤한 문제 생기는데, 일단 뭐,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한다거나, 그 친부모가, 친아버지가 아기를 돈을 주고 애 떼라고 막 압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부러 임신을 해서, 내가 네 애를 임신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뜯어낸다거나, 돈 받고 낙태한다거나, 성간별을 한다거나, 이런 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간별은 일단 금지, 타인의 개입에 의한, 타인의 의사에 의한 낙태를 금지, 친모의 자유의사에 의한 낙태, 이것만 허용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회가 맞대응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강제로 낙태를 금지시키면 어떻게든 산모가 거의 대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일단 낙태가 허용된 국가로 여행을 가서 미국이라면 그 낙태 허용되는 주에 가서 낙태 시술을 한다고. 이게 맞대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다 북한에 가서 북한 의사한테 낙태를 하고 온다. 뭐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다. 그러므로 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임신 몇 주까지가 좋으냐? 전 이건 말하고 싶지 않고 임신 사실을 인식한 때부터 한 달 안에 결정을 해야 돼요. 한 달 안에 낙태하라가 아니고 한 달 안에 결정을 해라. 한 달이면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죠. 한 달 동안 생각했는데도 결정을 못했다 하면 그건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음 곡지는 노무현주의 요점 정리. 제가 이제 최근에 노무현주의 글을 여러 편 썼는데 이걸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정리하니까 여러 편보다 더 많아요. 양이 늘어난지 몰라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간은 빵보다 권력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 권력은 자연 법칙이에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권력은 정치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리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생각하면 정치 용어고 여기서 권자를 빼고 역, 질, 입자, 힘, 요 세 번째 힘이잖아요. 구조로는 다섯 개가 있는데 질, 입자, 힘, 요 세 번째 힘이에요. 힘이 뭐냐? 의사결정에 의해서 첫 번째 결정이 다음 결정을 제안하는 게 힘이에요. 그래서 권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먼저 온 사람이 기득권을 누리는 그게 권력이라고. 먼저 온 사람이 누구냐? 발명이라면 맨 처음 아이디어를 꺼낸 사람, 작품이라면 그 이야기를 책으로 쓴 사람, 음악이라면 작곡을 한 사람, 맨 처음에 디자인을 한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과대 해석을 해서 맨 처음 한 사람이 다 먹게 하면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 사회는 이 수평 권력과 수직 권력이 있어요. 수직 권력은 닫힌 게 안에서 쥐어짜서 에너지를 작동시키는 에너지의 법칙이고, 수평 권력은 외부의 힘에 대항할 때 내부가 균일해지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앞의 결정이 다음 결정을 지배하는 건데, 맨 앞의 결정이 뭐냐? 맨 앞의 결정은 외력에 대한 거예요. 구조로는 질, 입자, 힘, 운동량인데 질이 바로 외력에 대한 거예요. 질은 결합한다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것이 처음 있는데 처음에 결합되어 있지 않아요. 느슨하게 있는데 외부에서 타격을 하면 갑자기 결합이 된다고. 그게 질이에요. 그래서 사건의 맨 첫 단계가 질의 단계고 그 다음 단계 입자의 단계인데 질에서 입자로 가는 게 수평 권력이고 입자에서 힘으로 가는 게 수직 권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힘이라고 생각하면 입자에서 힘으로 가는 그게 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질에서 입자로 가는 게 진정한 권력이다. 그게 수평 권력이에요. 수평 권력의 특징이 뭐냐면 부분으로 전체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수직 권력은 좀 고정되어 있는 물체 같다. 이게 고정되어 있는 어떤 물체라고. 여기서 타격을 하면 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격된 지점만 깨져요. 여길 때는 여기가 깨진다고. 근데 움직이는 게 물에 흘러가는 게 있다. 물에 둥둥 떠서 흘러가는 게 있는데 여기서 건드리면 어떠냐. 이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날아가는 새가 있다. 날아가는 새는 살짝 건드려도 전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 독수리와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위에서 공격하는 독수리가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고양이들이 새를 굉장히 잘 잡아요. 고양이가 훨씬 육상 동물이 공중에서 강습하는 조류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왜 그러냐? 육상에 있는 동물은 중력을 이용한다고. 근데 공중에 떠 있는 동물은 몸이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이 새란 말이죠. 새 어떤 신체 한 부분만 그대로 전체가 추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고양이들 새를 잡는 게 날개 끝만을 잡아도 잡히는 거예요. 새가 고양이를 공격할 때는 막 쪼아도 고양이가 타격을 전혀 안 입어요. 근데 고양이의 새는 딱 이 발톱으로 새 날개만 이렇게 딱 잡아버려도 새는 추락하는 거죠. 그래서 동적 상태에 있으면 굉장히 취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직이 동적 상태에 있을 때는 평등해집니다. 왜냐? 그 집단의 제일 약한 고리가 그 집단 전체를 규정하게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존재가 정적 상태에 있을 때는 정적 상태에 있다. 그럼 이 존재를 규정하는 게 누구냐? 이 집단 중에 제일 센 놈이야. 제일 덩치 큰 놈 누구냐? 최홍만이다. 최홍만이 이 전체를 규정하는 거예요. 이 집단에는 항우가 있다. 항우가 전체를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날아다니는 새라든가 흘러다니는 배라면 단 한 부분만 구멍이 뿅 나도 배는 침몰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 집단 중에 제일 약한 사람이 권력을 잡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구냐? 아기라고. 아기가 권력자예요. 아기는 왕이에요, 왕. 아기가 응애요 하고 울어버리면 막 식구들이 다 벌벌 떤다고. 식구가 7명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어린 아기가 응애요, 응애요 하고 울어버리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막 삼촌 다 와서 막 아기 달래고 난리야. 아기는 왕이라고. 왜냐면 제일 약하니까. 제일 약한 사람이 제일 권력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수평 권력이에요. 수평 권력은 제일 약한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 돼요. 수직 권력은 뭐냐? 제일 밥 많이 먹는 사람이 뚱보가 권력을 잡는다고. 이 사회는 수평 권력과 수직 권력이 있고, 수직 권력은 제일 덩치 큰 부자, 이재용, 뭐돈 많은 사람, 힘센 사람, 팔뚝 굵은 사람, 마동석, 뭐 이런 애가 힘을 쓰고, 수평 권력은 그 집단의 제일 예민한 사람, 섬세한 사람, 그러니까 살짝 건드려도 아파하는 사람, 제일 취약한 사람이 그 집단의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를 수평 권력으로 디자인해야 사회가 안정된다. 왜냐하면 수평 권력은 약간의 외부의 힘에 의해서도 전체가 반응하기 때문에, 물에 떠 있는 배는 이렇게 가장자리 한 사람이 배에 매달리면 배 전체가 넘어가 버려요. 배 흔들어 보라고, 이렇게 솔솔 흔들어 보면 굉장히 큰 배도 넘어가 버린다고. 그래서 아무리 큰 배라도 이만큼 작은 구멍에 침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위는, 안 그렇죠. 바위는 단단해서 바위가 있는데 여기를 때리면 여기만 깨지고 전체는 전혀 영향이 없죠. 그래서 이 사회는 수평 권력과 수직 권력이 있는데, 수직 권력 위주로 사회를 지배하자 하는 게 보수 골통이고, 수평 권력 위주로 사회를 움직이자 하는 게 노무현주의라는 거죠. 노무현주의 진보 세력 중에도 수직 권력에 집착하는 진중권 같은 골통이 좀 있죠. 근데 이 자연에는 항상 수평 권력과 수직 권력이 있고, 어떤 사건이 처음 일어난 첫 단계에서는 항상 수평 권력이 먼저 작동합니다. 수직 권력은 수직 권력이 작동했다면 그건 이미 사건이 좀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을 할 초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평등해요. 그러나 상당히 진행되어 버리면 그때는 차별이 일어나. 그래서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시합하기 전에는 다 같이 막 이렇게 으깨동무하고 스크럼을 짜고 막 으쌰으쌰 하고 하면서 막 같이 평등하게, 모든 선수가 평등하게 딱 서로 격려하고 막. 그런데 시합 끝나고 나면 골 넣은 사람 혼자서 막 봐도 내가 골 넣었지, 내가 골 넣었지, 아 이러고 막, 손흥민 혼자 신났어. 케인은 골도 못 넣어가지고 막 찌그러져 있고 있잖아. 시합을 하기 전에는 케인과 손흥민이 같이 막 부둥켜 안고 우리는 평등해 그런다고. 근데 시합 끝나고 나면 손흥민은 막 대접받고 케인은 오늘 한 골도 못 넣네 그러고 막 저쪽에 가서 울고 있다고. 그래서 이 사회는 항상 수평 권력과 수직 권력이 공존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 수직 권력만 알고 수평 권력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수평 권력은 동적 상태에 작동하고 있다. 수평 권력은 그 집단의 가장 약한 고리가 그 집단 전체를 규정한다. 그래서 사회를 되도록 수평 권력으로 만들려면 계속 동적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동적 상태를 만드냐? 열린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문을 닫아놓으면 수직 권력이 작동하고 아까 했듯이 정적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정적 존재는 때리면 제일 가운데 있는 왕은 안 다쳐요. 일단 명나라라고 하면 외구, 북로 남해라고 해서 북쪽에서 오랑캐 쳐들어오고 남쪽에서 외구가 쳐들어와도 자금성 있는 황제는 편안한 거예요. 황제는 뭐 외구가 오든 오랑캐가 오든 신경도 안 써. 왜냐하면 중국 땅덩이 크니까 와도 여기까지 오겠냐. 여기까지 올라오면 석 달 걸리는데 석 달까지 어떻게 올 거야. 못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노무현 열린 사회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열린 우리당, 열린 민주당, 열린 당은 열려있다는 것은 계속 동적 상태라는 거죠. 계속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에너지가 걸린 동적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동적 상태가 된다면 일단 경제성장을 많이 하고 있다. 수출이 잘 되고 있다. 혹은 이라크에 파병되어 있다. 혹은 북한과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뭔가 닫혀있는 게 아니고 계속 문이 열려서 뭔가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계속 드나들고 시골 사람이 서울로 오고 서울 사람이 시골로 가고 계속 이렇게 섞어 놓으면 굉장히 약한 힘에도 전체가 막 흔들려요. 근데 변인수 하사 한 명이 자기가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막 대한민국 전체가 시끌벅적한 거야. 근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아, 변인수 쟤는 또 뭔데? 아, 야, 쟤 때문에 또 골치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 그거 재밌나? 아, 이거 재밌어. 변인수 혼자서 막 성전환 수술을 해서 대한민국이 흔들흔들하니까 좋잖아. 하고 막 신났어. 저 같은 사람은 변인수 하사 같은 사람이 사고 치면 아, 좋아요. 아, 기분 좋아. 아, 재밌네. 변인수 하사는 혼자서 막 대한민국을 규뚱규뚱 흔들어버려요. 얼마나 재밌냐고. 이게 열린 사고방식이고 닫힌 사고방식. 아, 쟤 뭐야? 아, 쟤는 왜 저래? 왜 편집풍파를 일으켜? 왜 끌고 부서를 만드니?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보수꼴통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시끌시끌하고 일단 저 같은 사람은 진중권이 깐죽거려봤자 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회가 동적으로 웅성웅성거리고 시끌벅적해야지. 그래야 사회가 좀 역동적이고 돌아가는 맛이 나지. 조용하게 있으면 뭐가 좋냐고. 안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열린 사회를 지향한 사람은 항상 사회가 약간 시끌벅적해야 된다. 진중국 같은 사람이나 뭐 변희수 같은 사람이 막 좀 떠들고 루도쇼도 좀 하고 지하철에서 막 빨가벗고 뛰어다니는 거 얼마나 좋냐. 이런 식으로 열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사회가 약간의 이 외부 자극에도 흔들려요. 근데 오히려 흔들릴수록 사회가 안정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정의라고 그러죠. 정의가 뭐냐. 저울의 천칭이 이렇게 평형을 유지하는 게 정의예요. 근데 절대 이게 평형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울어져요. 파리 한 마리 간져도 기울어진다고. 근데 이게 돌고 있다면 회전하고 있는 팽이는 파리가 안 뜬 고양이가 지나가든 개가 발로 차든 계속 흔들려요. 오히려 바람이 불수록 얘는 더 잘 날아. 얘는 날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잘 난다는 거죠. 왜냐? 동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만히 정지해 있는 물체는 외부에서 툭 치면 굴러가죠. 타격을 받는다고. 그러나 바람이 날고 있는 얘는 바람이 불수록 더 신나서 잘 나는 거죠. 그 에너지를 타기 때문에. 그래서 태풍이 불어서 큰 파도가 올 때는 그 파도를 정면으로 타고 넘어야 돼요. 그래야 배가 더 많은 에너지를 얻어서 그 파도의 에너지가 배로 오는 거예요. 그 배는 더 강해진다고. 그래서 유능한 선장이 키를 잡으면 파도가 쳐도 배가 더 안 적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도자가 유능할 때는 변인수 하사가 사고를 치든가 진중은이 깐죽거리든가 이런 게 오히려 민주당에 도움이 되고 그래봤자 국힘당 지지율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월북자가 막 북한이가 총 맞아 죽고 별별 사건이 다 일어났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왜? 지도자가 방향을 잘 제시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동적 구조를 만들면 평등해지고 에너지가 직결되고 오히려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게 안정되고 더 좋다. 그래서 사회를 너무 조용하게 만들지 말고 계속 진보하자, 혁신하자, 개혁하자 떠들어야 돼요. 떠들어서 시끄럽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노무현의 열린 사상이다. 오늘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네. 동적 상태가 더 강력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적적 상태는 에너지, 외부의 힘이 없을 때는 안정되어 있지만 외부의 힘에서 작용하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근데 여기 역설이 있는데 동적 상태가 취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를 더 많이 받으면 더 안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동적 상태는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하다. 아, 동적 상태가 최악은 아니에요. 동적 상태가 더 안정돼. 팽이가 돌고 있으면 그냥 취약하지. 돌고 있는 팽이를 살짝 건드리면 자빠질 수 있어요. 근데 채찍으로 세게 치면 더 잘, 안 자빠져. 이게 이중의 역설인데, 동적 상태가 외력에 굉장히 취약하지만, 에너지가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점점 외부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몽골군처럼 움직이는 집단은 외부에서 건드리면 더 점점 처음에는 약해요. 처음에는 살짝 건드려도 휘청해. 그러나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제 시간이 55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청해 주신 분 61명, 참여해 주신 61명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